맞습니다. 이번 주일 저희들 여자 제자반이 황금 특성을 하게 되어서요. 의상을 맞춘다고 하고 막 율동 맞춰보기도 하면서 소녀들 같이 들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아, 참 기쁘기도 하고 또 설레기도 하고 참 좋습니다. 이런 기분 좋은 긴장감으로 아마 이 주일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들 특성공이 뭐냐면 나의 가장 낮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특성공을 계속 연습하다 보니까 나의 가장 낮은 마음이 뭘까? 낮은 마음, 낮아짐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낮아져야 낮아짐의 가장 정도가 어디까지일까라고 고민하게 되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을 나눠보려고 이렇게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이 나의 가장 낮은 마음이라는 곡은 이렇습니다. 아시는 분 계세요? 감사해요. 부르려고 하니까 제가 감기가 심해서 워낙 음침대다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귀를 괴롭힐 것 같아서 불러드리지 못하고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내 안에 주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하늘나라 내 마음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라는 찬양곡입니다. 이번 주 우리 저희들 부족하지만 임산부도 있습니다. 넷째 아이를 가진 임산부도 있고 또 다들 이제 초신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찬양하실 때 박수 크게 쳐주시고 함께 중보기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느낀 게 아, 이 낮아짐의 가장 기본적인 말씀이 무엇일까 고민해보다가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을 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두 가지 상황을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한쪽은 받아들이고 싶음, 한쪽은 거부하고 싶습니다. 어느 쪽을 받아들이고 싶으냐면 보통은 태어나는 것을 받아들이고 싶었고 죽는 것은 거부하고 싶습니다. 웃을 때, 춤출 때, 안을 때, 거둘 때는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런데 울 때, 슬퍼할 때, 또 뭐가 있을까요? 버릴 때, 우리가 다 외면하고 싶습니다. 근데 말씀에는 이 모든 것이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것이 목적이 이룰 때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찾아온다라고 합니다. 예외 없이. 근데 이 모든 것이 찾아올 때 우연히 또한 냉정하게 찾아오는 것이라면 우리는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아무리 오늘 행복해도 내일이 행복하지 않다면,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면, 오늘이 아무리 기쁜 날이 되어도 막상 내일이 돼서 어떤 불행이 닥칠지 모를 때에 이것이 아무 때나 찾아오는 불행이라면 우리는 모두 다 비관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희망이 있다면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멘.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참 마음에 드는 단어가 있다면 때를 따라입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때를 따라. 우리에게 이루시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아무렇게나 전혀 예상치 않게 마음대로 우리를 찾아오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휘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와 주관 속에서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그저 우연히 일어난다면 우리는 단지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휘하신다면 어려움이 닥쳐오고 원하지 않는 일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빚으시는 하나님, 아픔과 어려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하나님의 계획, 이 어려움과 아픔을 통해 우리의 영성을 더욱더 뿌리내리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이 어려움을 어떻게 견디고 극복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방법을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룻기입니다. 나오미와 룻이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근데 그들은 다 잃었습니다. 남편도 잃었습니다. 아들도 잃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이제 본격적인 어려움 가운데에 새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회복시키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룻기는 총 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이 1장에서 나오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나오미와 며느리 룻의 이야기가 2장에서 나옵니다. 2장에서부터 이 두 여인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회복을 받게 되는 사건이 쭉 이어져 나옵니다. 그런데 이 2장에서 살펴보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들이 이 어려움을 어떻게 견디며 이 어려움을 어떻게 맞이했는지 그리고 이 어려움을 맞이했을 때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회복이 어느 순간에 그들에게 주어졌는지를 보아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보면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낮아짐입니다. 또한 인자함입니다. 나오미와 룻은 가만히 앉아서 어려움이 지나기를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대박을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그들이 그 어려움을 맞이하기 위해 보인 행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 행동으로 인하여서 그 행동 가운데에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그 행동이 무엇일까요? 바로 낮아짐입니다. 그에 따른 인자함입니다. 이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보고 싶은데요. 첫째가 바로 낮아짐인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며느리인 룻이 어머니 나오미에게 밭에 나가 이삭을 줍겠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이삭을 줍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무려 12번이나 나옵니다. 줍다라는 단어가 영어로 glean이랍니다. glean인데 이 glean이 12번이나 나오는데 룻기에서는 glean이라는 단어를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줍다. 줍다, 줍다를 12번 이상 강조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 큰 의미가 있느냐 하면 그들은 보리 추수할 때에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보리 추수할 때가 올 때 이 두 여인은 그 중에 며느리 되는 룻이 보리 추수하는 곳에 가서라도 이삭을 줍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보면 일하지 않았던 룻이 보리 추수하고 있을 때에 죽겠다라고 얘기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 하면 바로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네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의 포도원의 열매도 다 따지 말며 너의 포도원의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아멘. 하나님이 이처럼 섬세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농업시대에 살고 있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사회복지제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너희 중에 가난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인데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마음이 가 계신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추수 때가 되어서 이삭을 거둘 때에 모퉁이 이삭은 거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모퉁이 이삭은 놔두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거두다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있으면 다시 가서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 특별히 타국에서 온 사람들, 그리고 다른 모세오경에 보면 심지어 야생동물이 먹도록 놔두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땅에 있는 사람들, 땅이 있는 사람들, 가진 자들이 밭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지만 나오미와 루스의 경우에는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없는 사람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느냐 하면 낮아지면 됩니다. 어떻게 낮아질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퉁이 밭에 있는 돌 떨어진 것은 줍지 말라고 하는 것을 너희 중에 배고픈 자들, 없는 자들에게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놔둬라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가서 땅에 떨어진 거, 모퉁이 있는 거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아이고 역시 똑똑하십니다. 주우면 됩니다. 낮아지는 겁니다. 체면을 접어두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지 않으면 절대로 가서 이삭을 주울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어려운 때를 맞이하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 어려움을 받았지만 이것을 견디기 위해서는 너희가 낮아져야 한다. 체면을 깎아야 된다. 그동안 부풀었던 거품을 다 빼고 이제는 낮아져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1장에 보시면 첫 부분에 이때가 바로 사사기 시대다라고 얘기하는데 특별히 사사시대를 이야기할 때는 사람들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자기 소견대로 행했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때 살고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낮추시면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었습니다. 나오미와 루시 낮아짐으로 체면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짐으로 나오미와 룻의 가문을 통해서 다윗 왕을 허락하시고 사상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어려움 속에서 낮아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주 유명한 성경 말씀에도 있지만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을 앓았지요. 그래서 만나러 갔습니다. 엘리사를 찾아가서 자기의 병을 고쳐달라라고 얘기했는데 엘리사가 했던 말이 뭐냐면 유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근데 보통은 장군이 입었는 그 갑옷은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옷을 벗는다는 거, 장군이 자기 나라가 아니고 자기 집이 아니고 자기 처소가 아닌 곳에서 외국에서 적지에서 자기의 갑옷을 벗는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옷은 감투였고 옷은 지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갑옷을 벗으라는 겁니다. 갑옷을 벗어야 요단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요. 무려 몇 번요? 7번이나. 7번을 들어가게 하시면서 그의 벌거벗은 몸, 누추한 몸, 다 썩어져 가는 몸을 7번이나 사람에게 보이게 함으로써 그는 철저하게 낮아질 수 있었습니다. 낮추시면서 그를 고치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어려움이, 고난이 우리에게 닥칠 때 낮아지면 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 앞에. 아, 나를 낮아지게 하시는구나. 나에게 거품을 빼게 하시는구나. 내가 이제 체면을 접고 하나님 앞에 낮아짐을 배우는 시간이구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낮아질 때에 비워진 우리의 잔을 반드시 하나님은 은혜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쯔빙글리가 있습니다. 이름이 참 희한하죠. 쯔빙글리입니다. 이 쯔빙글리가 이 신자의 낮아짐이 신앙의 상승을 이룬다는 진리를 염소를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염소입니다. 어느 날 쯔빙글리가 스위스 사람이니까요. 스위스 산을 이렇게 걷다가 좁은 산길에서 두 마리의 염소를 보았는데 이 한 마리는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고 한 마리는 내려오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부딪힌 거죠. 좁은 산길에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그 좁은 공간에 올라가려고 하는 염소, 내려가려고 하는 염소가 딱 맞부딪힌 거예요. 염소 고집 세죠. 둘이 막 다 붙어서 절대로 안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한참 보고 있던 쯔빙글리가 깜짝 놀란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둘이 올라가는 염소, 내려가는 염소 딱 붙어 있다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계속 붙어 있었을까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네 고집이기나 내 고집이기나 해보자. 희한한 건요, 밑에서 올라가는 염소가 팍 엎드린 거예요. 팍 엎드리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염소가 이 염소를 밟고 지나가니까 그 상속을 확보가 돼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쯔빙글리 어떤 걸 느끼냐 하니까, 아,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이 낮아짐이 신앙으로 올라가는 상승 효과를 내는구나. 사람은 누구나 다 고집이 있고 아집이 있고 욕심이 있고 여러 가지의 생각들이 다른데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자는 올라갈 수가 있구나를 깨달았답니다. 요즘 한국교회의 비난과 비판이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폭삭 엎드린 자들이 적어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스스로 높아지려는 자,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끌어내림을 당하게 되며 수치를 당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인자함입니다. 인자함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한 자를 맞이하면 됩니다. 없는 자는 낮아짐으로, 가난한 자는 낮아짐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낮아지면 됩니다. 그러면 가진 자, 있는 자는 어떻게 할까요? 그들을 인자함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새롭게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바로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큰 땅을 소유하고 있는 부자였습니다. 그에게는 인자한 성품이 있습니다. 사절에 보면 밭에서 일하고 있는 일꾼들에게 축복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축복합니다. 그런 보아스에게 일꾼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밭에 어떤 소녀를 발견하게 됩니다. 저 아이가 누구냐? 라고 물어보니까 저 여인은 모압 여인인데 어떻게 돼서 오게 됐고 모압에서 돌아온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 라고 되겠어요. 보아스는 룻을 소개받은 후에 딸아 이삭을 주워라.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마음껏 주워가도록 해라. 대다수의 밭주인들은 흘린 것까지 다 주우려고 애쓰지만 보아스는 여기서 마음껏 주워가라 라고 이야기하시고 다른 밭에까지 가지 말고 여기서 마음껏 가져가라 허락하는 뒤에 그녀를 보호하기까지 합니다. 보아스의 인자함을 여기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 어려울 때에 낮아져야 함을 배워야 하는 사람과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는 자들이 어려울 때에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인자함으로 베풀 수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고난을 맞이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때에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이 어려움을 우리가 같이 낮아짐과 인자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맞이하며 대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오늘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10절 말씀을 보니까요 롯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롯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롯은 지금 보아스의 어떤 한 남자의 어떤 한 사람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낮아짐이 사람에 대한 낮아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낮아짐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룻은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에게 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은혜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신다면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거저받은 것을 내가 이제 갖고 있는 것을 또한 은혜로 인자함으로 남들에게 베풀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고 흐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다고 보여주시는 말씀이 오늘 룻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것은 은혜가 우리 안에 임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보잘것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우리에게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창세기 1장을 보면 우리는 한 흙에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에서 사람을 지으시는데 당신의 손으로 빚으시고 그 손으로 만지시고 나중에는 입김으로 부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받은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택하여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살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안 남기고 다 쏟아부으신 그 손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만져주시고 다시 한번 치유하시며 다시 한번 축복하심으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에 은혜를 입으며 우리가 낮아질 때에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며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푸실 때에 우리의 삶은 30배, 60배, 100배,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죄송해요. 가슴에 손을 이렇게 대시고 작은 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난이 닥칠 때에 낮아짐과 인자함으로 극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할까요? 고난이 닥칠 때에 낮아짐과 인자함으로 극복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늘 3세판인 거 아시죠? 고난이 닥칠 때에 낮아짐과 인자함으로 극복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낮아지며 우리 같이 주님의 은혜를 나누며 이 고난을, 이 어려움을 같이 극복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두 손을 듭니다. 우리의 빈 잔을 듭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어하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낮아지는 것이고 라고 말씀하시니 이때 우리가 거품을 빼고 낮아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인자함을 베풀라고 하시니 우리의 인자함으로 같이 나눌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 당할 때에 낮아짐과 인자함으로 극복하여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